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겼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열왕기 역사에 나오는 역대 왕 중에 최악의 왕 네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명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이 아하스, 므낫세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각각의 그 최악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 아하스에게서 일어나는 최악의라는 의미는 매우 복잡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집중하시고 성경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하스는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치러 오는 국가의 존폐 위기에 처한 것이 아하스의 정체, 그가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이 잘하지 이렇게 하면 매우 간단하지만 문제는 아하스가 역사 속에 있었고 그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후손들에게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잘했다, 그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니까 판정은 내릴 수 있지만 본인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판정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자신은 옳은 것 같고 자기 책임을 다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 여기를 이제 파헤쳐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그게 자기 책임이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걸 오늘 뒤집어야 되니까 사실은 오늘 송가대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매우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기독교를 증명하고 근거하는가에까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차근차근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지금 현실 속에서 만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달픈가? 왜 내 생각과 다른가? 하는 문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2부 때는 매우 높여서 했는데 지쳤습니다. 호응은 없고 째려만 보는 그런 긴장된 상태로 마쳤기 때문에 3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하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열왕기 내내 최고의 주족은 아람입니다.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를 가지려면 북왕국은 지금의 우리 북한 같고 아람은 그 뒤에 있는 중국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그 뒤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더 큰 세력이 되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쳐들어오느냐 하면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하나의 나라로는 대적을 할 힘이 모자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하스가 거기에 불응합니다. 그러자 우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네 말을 듣는 왕족으로 왕을 삼자. 그렇게 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개인의 왕권에마저 존폐 위기에 속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본문 앞에 있는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래 주적이 되어야 하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람의 뒤통수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아수르에 보내서 아수르로 하여금 뒤를 치게 해서 아수르가 북왕국 위에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의 부름을 받고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아람 왕국의 제단을 보고 그 나라의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돌아와서 성전의 제단을 고칩니다. 그때는 아람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너무 질박하고 조금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못나 보인다 해서 화려하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8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역대하에서는 아주 그 모든 걸 나쁜 짓 한 걸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람이 섬기던 신 말하자면 가나안의 신들도 불러오고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신과 격이 이렇게 같아지는 대로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지난 시간에 한 바와 같이 그는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을 몰록이라는 가나안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였고 아버지는 요담이었는데 둘 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다음 자식 히스기야도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는 왜 이 가운데서 느닷없이 이렇게 못난 왕이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고 살펴봐야 할 관심사입니다. 그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끝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가 좀 난감하죠. 할아버지 우시아도 여호와께 정직했고 아버지 요담도 정직히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히기로 치기로 하셨고 그 현실 앞에서 아하스는 여호와 신앙을 벗어나고 이방신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해답은 이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그는 지극히 종교적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초월적 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들까지도 잡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긴급한 절실한 현실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여호와를 외면하게 되느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덕 본 게 없다는 현실입니다. 2부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뜻밖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는 서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현실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기가 문제죠. 아하스는 결국 여럿신 누구든 우리 옛날 무속신앙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고목나무에는 고목신, 누구라도 좋으니 동천지 감귀신 하사 똑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옵소서. 새벽 겨울에 흰 소복 입고 우물가에 나가 냉수로 온몸에 샤워를 하면서 빌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성에 대해서 감천하시지 않는가?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가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어간에 이사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여기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겁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결과는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이 보호를 했고 아하스 편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어 아람의 뒤를 치게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살아남는 정도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절대 절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이 두 왕이 쳐들어오는 걸 겁을 내지 마라. 이 둘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한참 불이 붙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불 꺼진 그래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불타버린 부지깽이와 같다. 네가 이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아주 완곡한 표현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제 신약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그의 처녀 탄생이야말로 구약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초월적 기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히스기야 왕의 충성과 순종에게 준 보상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한 악왕에게 하필 이 약속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약속에 하필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입니다. 자식을 죽였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한 인생은 그저 살아있을 때 고생하는 게 끝이다. 나 살아 생전에 나를 형통케 해주는 자가 누구래도 좋다. 자식을 바친다는 건 소망을, 운명을 포기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들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 또 그렇게 굉장하냐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이제 나는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니 이건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세우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야, 니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냐.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나보고 뭐 하라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을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주는 자이다. 너 개수작 떨지 마라. 아, 이건 천국 가면 다윗 만나서도 피해 다녀야 하고 아브람 만나도 도망다. 네. 내가 주는 자다. 내가 너와 네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사울이 잘못했을 때 끊은 것 같이 네 자식들에게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끊지 않겠다. 잘못하면 내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절대 끊지 않겠다를 아하스는 끊었고 하나님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한 것입니다. 하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오고 갔으면 되는데 왜 망가지게 놔두고 지 자식까지 잡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밑바닥에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아이고 이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대강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늘 어쩌란 말입니까가 사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성경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 욕심, 내 필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헌신인 것 같지만 얼마나 큰 구라냐 하면 아, 잘 나가시다가 또 구라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리사욕을 다 버렸으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는 겁니다. 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떠나서 진심을 바치면, 그러니까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공식으로 묶인 바람에 우리는 모두 실제적으로는 히스기야도 다윗도 아니고 아하스다 이겁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는 진정한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잊고 살고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계속 원망했다는 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서 회개하고 그렇지만 사실 해결되지는 않은 여기가 가장 큰 문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 길을 오려면 죽음을 넘어서 와야 된다 그러십니다. 고난은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고난이 왜요? 우리의 최선을 망가뜨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최선은 뭐죠? 도덕법과 종교심입니다. 옳고 성실하고 진실하고인데 그 단어들은 다 그것 자체가 본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진실하십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옳음은 결국 도덕에 불과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이 단데 그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끝, 잘하는 건 선? 선보다 더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 내내 복구십니다. 말하자면 더 가자, 더 가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늘 오해합니다.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맡겼더니 그게 십자가 들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아버지께 맡겼더니 그냥 승천하신 걸로 하시냔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래서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면하게 해달라가 됐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혹은 왕에게 보상을 받는 신하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자식입니다. 그의 기업을 이으며 그의 이름을 잇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에 맛이 된다, 마디가 된다 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마디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독교란 굉장한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신과 연합하여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대답하죠. 그건 딴 사람 시키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살다 고생 안 하고 살다 죽게만 해주세요. 그 죽은 다음엔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날도 더운데 왜 그러세요? 이게 진정한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예수가 무한히 전능하시니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육체와 시간과 우리의 반발과 우리의 포각 속에 자신을 맡기사 찢어놓고 열어놓는 십자가 사건이며 성육신 사건이며 지금 여기 약속하는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이 반발과 이 혼란과 이 외면하고 싶은 이 현장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때는 사실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든든할 때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어떤 절망이나 어떤 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분리되는 일은 없다, 이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거기를 뚫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도덕법입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한 것으로 대접받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최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망 아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보임으로 영생을, 영광을 신의 자녀라는 지위로 부르고 있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장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끊어질 수도 방해받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 가운데서 기억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곡절들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만든다, 그 이상의 것을 만든다라는 더 깊은 목표로 여러분을 붙들어내시고 극복하시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낮 그저 행복한 인간으로 사는 게 전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위대함과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기적을 기억해 하사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내는, 열매 맺는 진실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